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같이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 분열, 대립, 파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 권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대개 주후 55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채 반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 때, 이를테면 주후 56년 초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 계속 자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실,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고린도 후서만 딱 떼어서 성경을 읽으면 자칫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린도 여행 계획이 변경된 걸 왜 이렇게 자꾸 해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의 사도 되었음을 왜 이렇게 되풀이해서 강조하는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연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틀, 이를테면 전체 연대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만 고린도 후서를 바르게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연대기를 한번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여기에 연대기를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차 고린도 방문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AD 45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51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 연대기를 통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자 18장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 때 첫날 생각해 보았듯이 고린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시장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지어서 팔아서 그 생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붙잡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고린도에 청빙받아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번 돈으로 자비량으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를 핍박한 사람도 있고 그에게 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가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을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연대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낸 뒤에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주후 52년부터 58년에 걸쳐서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을 체류해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3차 선교여행의 중심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왜 에베소였느냐 하면 52년부터 58년까지 해수로 약 6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약 반 정도를 에베소에서 지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도 좀 볼까요?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쭉 다녀서 에베소, 지금 여기 에베소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19장, 창세기 19장 8절에서 9절 보십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8절 보니까 세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그죠? 10절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2년 3개월이 지난 거죠.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바로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 터키의 제일 서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에 얼마 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 2년 반 동안을 에베소에 체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체류한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고린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듣고 편지를 보내고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연대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차 서신을 발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저 에베소에 앉아 있을 때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 통해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작년에 5장 9절을 배울 때 계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쓴 이건 과거형으로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쓰는 이 편지 말고 그 이전에 자신이 썼던 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1차 서신이라고도 하고 고린도 전전서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의 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승되지 않는 거죠. 그 편지 전체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남기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1차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 계획을 통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전에 고린도에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찾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계획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이제 못 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이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1차 서신 남아있지 않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밝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 보면 고린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는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갈 때 올 때를 경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주후 55년경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이전에 디모데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목회자로 파송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서신, 없어진 1차 서신 다음에 두 번째 2차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AD 55년경에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AD 55년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먼저 가고 고린도전서를 이제 써서 보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로부터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별 무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6장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6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자, 여기에 보세요. 처음에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문을 계획 변경한 것 일정을 따르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가겠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본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윗지방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윗지방을 갔다가 윗지방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마게도냐 일을 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아예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한참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연대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정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첫 번 목적지가 되는데 이 일정대로 하니까 고린도가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반대자들한테는 저게 좋은 비판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이 연대기에서 이 타자가 잘못 친 것 같은데 좀 제가 원본을 좀 해보십시다. 예,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 밑에 있는 거고요. 예, 고린도전서를 발송했는데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 직후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었다라고 아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16장에 가서 혹 이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거든 이 말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이 배는 2000년 전에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말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디모데가 배를 타고 가는지 육로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게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또 디모데를 보내고 곧 고린도 전서를 보내었는데 이 편지가 육로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몰라요. 만약에 먼저 출발한 디모데가 육로로 가고 뒤에 보낸 편지가 바다로 간다면 편지가 먼저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 이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거든 그 사람을 잘 부탁한다. 지금 이러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연대기로 되돌아갑니다. 자, 2차 고린도를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AD 55년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다녀왔는데 자기가 가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성을 회복하기는커녕 문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득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뿌리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불편한 심기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일단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이후에도 고린도후서에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역할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중매해주는 중매장이다. 그런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정결해야 될 너희들의 마음을 더럽힐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권면한 것은 듣지도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말을 지금 다 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해하고 모함하는 내용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도 못 만났으니까 가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요. 가짜일 뿐만 아니라 저 거짓 사도가 고린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고린도에 온다고 편지를 보냈다가 안 오지 않냐. 왜? 여기에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다 했다가 여기서는 마게도냐를 둘러서 간다고 하니까 그거 봐라. 마게도냐 가서도 안 온다. 저 사람은 평생 안 올 거다.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이미 신실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인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위 말하는 눈물의 방문, 근심의 방문을 2차 고린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예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이상을 머물려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모함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바울이 전격적으로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1차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서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들에게 안 가기로 결심했다. 그 이야기는 근심의 방문이 이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나서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그들에게 영적 근심거리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 사도가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외면당하는 꼴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황급하게 에베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서신을 다시 발송하는데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꾸짖는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것을 발송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이전에 세 번째 편지를 발송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 역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또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합니다. AD 56년경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디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앉아있다가 드로아로 갔습니다. 바로 이 드로아로 갔더니 여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진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건너가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 너 빨리 가서 이거 전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했는데 안 오니까 지금 건너서 가서 이 마게도니아 땅에서 디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 연대기로 돌아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순종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보십시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 가서도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데 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그 디도를 만나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자체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디도가 와서 보고를 했는데 단어가 세 개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애통해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도 외면하고 사도 바울이 찾아가도 배척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알고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로 아까 눈물의 편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 한 거 아닌가? 저러다가 저 사람들 영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 아닌가? 잠시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들에게 영적 근심거리를 주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해주셨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서신 고린도 후서를 곧 써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게도니아의 일을 다 끝낸 다음에 3차 고린도 방문을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발송할 때 자기가 방문을 왜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해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문 계획을 변경한 건 너희들을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경유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삼아서 겨울을 보내기 위함이었고 그 또한 너희들을 더 사랑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았다 하고 자기를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고린도 방문을 합니다. AD 57년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완전 해결된 후에 최종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도 볼까요?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뒤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한 뒤에 헬라에 이르러 그리스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세 달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방문이었죠. 그래서 저기에서 세 달을 머물면서 뭘 했다고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보십시다. 여기에서 로마서를 집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주후 58년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도 볼까요? 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향해서 배를 타고 막바로 수리아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윗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밀레도 약이 다 됐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전체 연대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 번 직접 방문했고 네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선박 아니면 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세 번씩을 찾아간다. 참 쉬운 일 아니겠죠. 거기에다가 편지를 네 번을 썼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두 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총 16장,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이에요. 그 두 편지만 합치면 29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없어진 두 편지도 그 정도 분량이라면 한 교회를 위해서 무려 60여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한 번에 몇 장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한테 편지를 얼마나 길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제 승훈이를 참 사랑하는데 군에 간 아들한테 처음 편지를 쓰는데 좀 쓰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문의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살핀 그 고린도 교회와의 연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기 전에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교훈들이야말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우는 동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교훈들이죠.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충성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 번 찾아가고 네 번 편지를 쓰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사도 바울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때 1년 전에 공부하신 분은 거의 공표가 쳐져 있죠. 예,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자칫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저렇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뭔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신다면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삶으로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손을 묶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의 사명 중에 큰 사명 중 하나는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심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질책했는지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을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장난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아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사모함과 애통함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누구는? 디모데는. 디모데 거기다 공표를 해두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나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가끔 이름을 넣어서 같이 쓰곤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써서 보낼 때 그 옆에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젊은 디모데의 이름만 딱 집어서 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썼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 디모데 이랬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쓸 때는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와 동격으로 형제라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대로 아 이것도 잘못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이루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한 잘못 중에 하나가 젊은 디모데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한테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편지 서두에 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러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마다 아 그때 디모데가 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는데 그를 내가 홀대하고 내가 외면했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다음에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화해된 관계를 지닐 수 있게끔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되 책임 있게 사랑하는 그의 중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고급 사교장에 아주 품위 있게 웃고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면 밤에 근심할 정도로 사랑으로 회개케 해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때에 그 교회가 성결해지고 그때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교회가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의 신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이 너 고린도 교회로 가라. 스승의 명령이니까 갔죠. 갔는데 역부족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을 부여받고 현지에 파송되었다가 실패자로 되돌아갈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아마 디모데가 스승 바울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첫머리부터 그렇게 쓸 때 이 디모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의 신실성과 그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확고한 중심을 믿어주는 사도 바울과의 사이에 신뢰가 더 깊어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연령을 초월해서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워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처럼 더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동력자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단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도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교회를 그 핍박 속에서 세웠다. 교회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세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홀로 고린도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그의 헌신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 찾아가고 네 번 편지 쓰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립 1주년 기념일 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장소를 못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사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맡긴 이상은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선교요. 이곳을 지키는 것이 나눔이요. 이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천년 후든 2000년 후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양화진이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요람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세기 초에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교회의 사명이 천년 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우리가 각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바로 그 고린도 현장에서 로마서를 쓰는 보너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머리에서 짜낸 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는 그 헌신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를 쓰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진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아끼지 않고 찾아갈 때 내가 고린도 가면 하나님께서 뭐 멋진 거 주시겠지 이러고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진수로 승화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더욱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이, 우리의 사지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진실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21세기 벽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